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을 포함해서 그 8장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도 함께 연하여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일들을 눈여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죠. 왕이 힘있게 밀어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귀한 종을 통해서 다시금 이 귀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한 차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여정이 있었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소위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환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수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어법이나 말투를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갔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럼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8장이 시작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올라온. 이 올라오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올라와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때가 참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고 바로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14절까지 그 에스라의 부르심에 응해서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명수가 여기 명부가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아,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모두가 다 귀환의 그 여정에 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유하고 한 천여 명 정도만 이 부름에 응해서 에스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갔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는 거기에 터전을 쌓았기 때문에 전혀 낯선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모험이 되고 또 손해와 고난을 당하는 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쉽사리 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가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였다라는 수적인 규모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 지금 내 안정된 삶과 이 터전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이 순종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에 남아야 될지 혹은 떠나야 될지 하나님 이 두 갈림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터전을 쌓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가문들이 앞에 적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슷한 본질의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지만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지만 주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뭔가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드러나지 않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그 순종의 걸음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화려하고 큰 일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기록이 되고 순종의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순종을 마치 성경에 기록해 놓으듯이 주님의 눈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담겨지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보 중에 아주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2절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쭉 계보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쉽게 얘기하면 이 귀환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들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자손, 왕족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도 계보를 통해서도 서두에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을 먼저 호명하고 그 제사장을 이어 왕족과 많은 일반 사람들의 족보의 이름, 계보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이 서두가 되는 연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제사장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5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제 2차 소위 귀환을 하려고 쭉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또 페르시아 땅을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 수만 모아서 바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그 앞에 나와 있는 천여 명의 사람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고 합니다.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운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딘가 넓은 공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직 출발하기 전 그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이제 다 모은 다음에 출발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간 머물렀습니다.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 3일간 머물렀는데 왜 머물렀냐면 거기서 에스라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뭐 했습니까?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폈다. 이 살폈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묵상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살핀 것은 단지 이 가문대로 몇 명이 모였는지 그 호명하고 숫자를 기록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살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분별하고 성찰하고 깨달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의 군중, 무리, 숫자로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이 무리의 의미와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깊이 이해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에스라의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도출됩니다. 하나는 깊이 분별하고 깊이 성찰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모인 무리들의 수가 한 천여 명 되거든요. 이 숫자 너무 작다. 아니,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왜 이 숫자밖에 안 되느냐? 더 모아야 한다라고 에스라가 결론 내릴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의미로 남자가 너무 적다,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레포트를 제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깊이 들여다보고 분별하고 성찰한 다음에 한 가지를 도출해내는데 그게 바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이 귀환의 여정에 올라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의 귀한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이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건물로만 세워진 그 하드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여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3일간 머물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대로는 출발할 수 없다. 이대로는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제2의 출애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표본으로 숫자는 적지만 그런 모습을 띠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섬김이 빠진다면 아무리 잘 준비가 되고 사람들이 많고 자원이 충족하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을 통해 에스라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레위 자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이 출정을 멈추고 뭘 하고 있냐면 레위인이 많이 살고 있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 현명한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자손이 이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제사장 그룹과는 분리되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은 돌아가서 뭔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빛나고 또 자기가 뭔가를 보상받을 수도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그 순기능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힘들게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라고 할 때 레위 사람들 마음에도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찾으러 간 거죠. 여러분, 이제 막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여행을 해도 갑자기 여행 떠날 수 있습니까? 짐도 챙겨야 되고 거기 있는 행정적인 여러분 직장 휴가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행만 해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가자고 하면 쉽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예배가 기준되는 이 분명한 부르심과 순종의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해서 이 가운데 40여 명의 레위인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에스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서 모든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지금은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무리 후원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거 없이는 우리 떠나갈 수 없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떠나가야 된다라는 에스라의 이 분별력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레위인들이 함께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권면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40여 명의 레위인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18절 말미에 보면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여놓은 이 성전 맡은 느디님 사람 중에 20절에 보시면 220명이 이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서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 40여 40여 명의 레위인과 또 레위인을 돕는 220여 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이 행렬에 동참해서 온전한 공동체로 순종의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15절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3일만 잠시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로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11월 달에 여러분의 아하와 강가에 잠시 멈춰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춰서 3일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또 내 방향을 점검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순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뜨린 게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모였다고 출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준비되어 있고 자원이 준비됐더라도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그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11월 달이고 12월에는 특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선교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하와 강가로 부르시고 다시금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잠시 3일이라는 시간처럼 잠시 멈춰서서 혹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11월, 12월 이어가는 이 연말 가운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도 레위인이 충족되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발걸음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3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 제가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잠시 서서 3일 동안 머물며 제 삶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주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혹시 바뀌어 있는지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빠뜨려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지라도 저 혼자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 새벽에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환우들, 우리 교우들, 우리 3.1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선한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과 선한 손을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